마가복음 39번 메시지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 6번째 주 예수님이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는 13장 1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보기 전에 나는 12장에 관하여 추가된 말씀을 주고자 합니다. 서기관들에 관한 경고 12장 35절에서 주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하느뇨?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주 예수님은 다윗 자신이 그분을 주라 불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주님의 질문은 반대자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들이 즐겁게 듣더라. 12장 35절부터 37절에 이어서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의심할 바 없이 이 말씀은 비록 서기관들이 성경을 안다고 했으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의 몰랐던 사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는 뭔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격에 관하여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실제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또한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는 서기관들이 단지 외형만 있었을 뿐 실제가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위와 존귀와 영광을 주의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의 존경과 문안 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공허하고 헛된 성경 교사들이었으며 전혀 그리스도의 실제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가리킵니다. 그들의 삶에는 실제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지위와 존경과 존귀와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기관들에 관한 주님의 경고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조차도 어떤 이들은 원칙적으로 서기관들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간의 성경 지식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끄는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사람, 즉 우리의 우주적인 대치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실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적 실제는 부족하면서 지위와 존경과 존귀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12장 41절부터 44절에서 주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가난한 과부를 평가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께 성실하며 정직하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생활에는 내적 실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공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과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준비하심.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은 보통 예언에 관한 장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다만 예언의 장이 아닙니다. 이 장 역시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의 일부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42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11장 1절부터 12장 44절에 있는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가 세 가지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심과 베다니에 머무심과 무허가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케 하심과 시험받고 점검받으심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분의 반대자들과 연관됩니다. 만일 우리가 11장과 1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비록 반대자들이 주님께 굴복당했을지라도 그들은 또한 그분을 죽음에 넘기우려고 진력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은 정한 때, 즉 유월절 날에 반대자들이 그분을 죽음에 넣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반대자들의 입이 다물어졌지만 그들은 주님을 죽음에 넣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상황에 자극을 받아 그분을 죽이려는 노력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반대자들과 환경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얻으셨으며 상황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을 시험하고 점검했던 자들은 그분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분께 무언가를 행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죽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도록 주님과 그들의 대결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11장, 12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죽음을 위해 환경과 반대자들을 온전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3장 1절부터 14장 42절에서 주님은 더 이상 반대자들을 관심하지 않고 그분의 죽음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시고자 그들에게로 돌이켜 그들과 개별적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노예 구주는 반대자들을 직면하신 후 그분의 죽음을 위해 그들을 준비하려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고 잔치에서 표현된 그들의 사랑과 값비싸고 순전한 나드의 기름 부음을 누리시고 그분의 만찬을 설립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걸려 넘어짐에 관해 경고하시고 깨어 기도할 것을 권고하심으로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신 직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체포되셨습니다. 장차 될 일. 그분의 죽음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시면서 노예 구주는 13장에서 그들에게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 동안에 세상에서 발생할 일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그분의 제자들을 어두운 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주후 70년에 발생할 성전의 멸망과 그분의 부활 후에 시작하여 대환란 때까지 계속될 산고의 시초에 있는 재난과 교회 시대에서의 복음 전파와 핍박,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에 있을 대환란과 그분의 다시 오심,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깨어 기도하며 노예 구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빛비추는 이 같은 말씀은 고통당하며 노예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날이 셀 때까지 어두운 데서 빛나는 등불과 같습니다. 13장 1절에 있는 주 예수님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우 평온한 방법으로 상황을 지탱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어떤 제자들을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감람산으로, 즉 분위기가 청명한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 그분은 되어질 일들을 위해 그들을 준비하려고 장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절 한절 이 장을 상고해 봅시다. 성전에서 나가심. 마가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주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그것을 버리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그들의 황폐한 집인 성전이 버려지리라는 것에 관해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구절에 있는 집이 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이었던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으나 지금은 너희 집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놀라운 돌들과 건물들에 관해 그분께 말했을 때 주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타이터스가 로마 군대를 끌고 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13장 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있는 황폐와 일치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황폐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으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으며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심은 반대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분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 날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께 각종 질문을 했던 반대자들과 대결이 벌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분을 친밀히 따르는 자들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주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이 유대 민족이나 성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인상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유대 나라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으며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성전을 끝내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은 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나가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 집, 즉 그것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자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집은 황폐한 채로 그들에게 남겨졌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신 후 그분은 결코 거기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예언에 따라 성전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성전을 깨끗해 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여전히 놀라운 돌들과 놀라운 건물들을 경탄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을 위해 그들을 준비하는데 그들에게 추가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게 했습니다. 13장 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한 멸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심.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으셨다는 것은 장차 될 일에 관한 주님의 예언의 이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물었을 때 그들은 그분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의 징조에 관해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 장차 될 일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마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확실히 그분에게 있어서 큰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주 예수께서 평온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그분은 자신이 며칠 안으로 죽음에 넘겨지리라는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평온하셨습니다. 그분은 평화로이 산꼭대기에 앉아서 버려진 예루살렘 도시와 버려진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 보시기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버려진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자들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많은 속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이들을 그릇 인도하리라고 하십니다. 역사가 그리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라고 외쳐댔습니다. 7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에 난리는 1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전쟁을 언급합니다. 그것들은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에서 두 번째 인의 붉은 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끝은 이 시대의 종결로 이는 대환란의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계 역사를 안다면 당신은 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로 전쟁이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일어날 전쟁에 관해 예언하셨습니다. 13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산고의 시작이니라. 이 구절에 있는 민족은 백성들, 즉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왕국은 어떤 제국을 가리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나 백성이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민족들 간의 전쟁을 가리키며 반면에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국제전쟁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민족전쟁과 국제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종종 전쟁의 결과인 기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전쟁은 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서 세 번째 인의 검은 말로 상징된 기근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입니다. 13장 8절에서 주님은 또한 각 처에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지진은 온 세계를 통하여 증가되어 왔으며 그것은 이 시대 끝에 격렬해질 것입니다. 지진은 매년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산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산고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인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남은 자들을 산출하기 위해 산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3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고에 관하여 추가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때로부터 출산이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주적인 세 사람의 출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곧 옛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주적인 세 사람을 낳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의 출생, 즉 해산은 주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당시 우주적인 세 사람의 분만은 완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세 사람의 출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출산은 대환란의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주님께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어왔으며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주적인 세 사람의 분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세 사람의 출산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아이, 즉 세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계시된 우주적인 세 사람은 아직 완전히 분만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세 사람은 여전히 고통을 수반하는 출산의 과정, 즉 출생과 분만의 과정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견딘 핍박은 주 예수에 의한 출산의 고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출산의 고통은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날부터 이러한 출산의 고통은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체험되어져 왔습니다. 세 사람의 분만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주적인 세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출산의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